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같은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시작.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이 이용하는 수단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일 예배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잘 뿌려 내려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두 번째 말씀을 같은 제목으로 전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 이용하는 수단 18개 중에서 8개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나머지 10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접근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충만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또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부더니도 애를 쓰며 일을 합니다. 근데 믿음에서 심지어는 파선하도록 그래서 백슬라이딩을 하다 못해 참으로 주님에서 멀어진 완전히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도록 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내 죄성과 내 생각과 이러한 사탄의 유혹이 잘 맞아떨어지기에 어디까지가 사탄이 내게 준 생각인지조차 내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으로 접근하기에 우리는 또한 그것을 거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유혹도 주고 우리에게 공포도 주면서 우리를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사탄의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존 R. 라이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탄의 사과에는 벌레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로 그 상황이 달고 참 보기에 좋아서 삼키지만 끝내 그 안에는 벌레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는 사탄이 이용하여 우리를 들썩이게 만드는 이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수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게 나머지 단어들을 살펴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 생각들이 내 마음에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정신을 차리고 내 영적인 뺨을 한 대 때리며 정신 차려 하고 스스로에게 소리를 지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D로 시작하는 단어는 deceit, 속임수라는 단어입니다. 속임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 10절과 9절 10절을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대부분은 귀가 참으로 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너무도 속기 쉽고 누군가 이렇게 살살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 수떡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봤었는데 한국 뉴스에서 한국에서도 한 노인분이 딸이 잡혀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갖고 막 딸 목소리처럼 들리는 게 막 전화 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 살려줘 막 돈 보내야 돼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노모가 은행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그게 뭐 2천만 원인지 하여튼 뭐 여튼 전 재산을 다 해갖고 돈을 찾아가더래요. 그래서 이 은행원이 수상하게 여겨서 이거를 신고해갖고 경찰이 은행원과 같이 할머니를 설득하고 그래갖고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이게 돈이 건네주기 전에 그래도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속았다는 이야기는 당사자는 속고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 노모에게는 경찰과 은행원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영적으로 권면이 있었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이 돈을 안 주면 딸이 죽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거짓이잖아요. 꼭 내가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권면해 주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비교해서 그 말씀을 꼭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성경 교사와 목회자들의 말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만으로 갖고 있었을 때는 참으로 속기 쉽습니다. 저는 속임수에서 나오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래서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속고 있는 중에 있다면 그들은 남의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권면을 듣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서 낮아지는 자세로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말씀은 권위라는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또한 남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누군가 얘기하겠죠. 내가 왜 사람을 속여?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항상 올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아멘. 그래서 속임, deceit, 속고 있지 않은지 내가 꼭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 번째 D로 시작하는 단어는 dullness라는 겁니다. dullness, dull하다, dull하다는 단어 혹시 아세요? dull하다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칼 같은 게 무딘 거 있죠. 이렇게 잘 안 썰리는 거. 무딤 같은 것을 dull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는 dullness, 무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뜻은 영적으로 졸린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졸린 상태, 영적으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합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이게 영적인 무딤 상태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또한 무딤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5장 1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라는 얘기가 있죠. 말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둔함으로 인해 잃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들의 둔함 때문에 저는 안타까운 게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들 때문에 지금 제가 놓친 것 같아요. 더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할 것이 많으나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더 얘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물론 많은 근거, 이제 클루들이 있지만 고린도전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무딤 가운데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이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열한 번째는 또 뒤로 시작하는 게 deadness, 죽음입니다. deadness. 저는 일단 지난주와 오늘을 통해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를 지금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어쩌면 영적인 무딤이 계속될 때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간절함도, 영적인 기쁨도, 영적인 슬픔도, 영적인 감사함도 더 이상 없는, 구원받은 건 확실하지만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변화가 없는 그런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dullness, 무딤에서 더 극도로 내몰아서 영적인 그렇게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트 헤이스팅스에 가보면 수많은 약에 쩌든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누워있는. 이들은 살아있으나 사실 살아있다라고도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그러한 상태까지 가도록 영적인 무딤으로 우리를 이끌고 영적으로 마치 산송장처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정말로 꼭 경각심을 갖고 기억해야 합니다. 12번째로 defame이라는 것입니다. defame은 그냥 한글로 하면 명예훼손 같은 거예요. 비난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수군덕거리고 가십을 만들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죠. 성경 한 구절로 이 부분은 대신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에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십의 시작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가십의 전달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는 또 D로 시작하는 단어는 discord라는 단어입니다. discord. discord라는 것은 불화입니다. 불화. 수많은 교회들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에서조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이제 저희 쪽의 목회자들도 교리적인 불일치보다 성도들 간의 불화로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불화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사탄이 쉽게 이용하는 큰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불화를 보면 꼭 불화를 일으키는 불화의 씨앗을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는 사람들이 꼭 존재합니다. 슥 뿌리는 마음속에. 그러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죠. 뭔가 마음이 이렇게 동요가 됩니다. 이 불화의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후회하고 또 창피할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겠죠. 불화의 씨앗은 아주 쉽게 생깁니다. 혹시 내가 그 불화의 씨앗으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내 마음을 동요하는 말이 있으면 이것은 어떤 불화를 일으키는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그 말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여섯 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일곱 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19절에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이렇게 주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번째로 또 D로 시작하는 단어는 defilement입니다. defilement. defilement라는 단어는 불결함, 정결치 못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결치 못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결치 못하다 혹은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는 세상 것들에 의해서 더럽혀짐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마침 말씀에 제가 이 구절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이 나무그릇과 질그릇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릇이 되었건 주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나무그릇과 오물이 범벅이 되어 있는 금그릇 중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를 살펴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질그릇인지를 보시지 않고 그 그릇이 정결한가를 보십니다. 세상은 참으로 더러움으로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둬도 그 더러움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묻고 지나갑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묻습니다. 돌아다녀도 묻습니다. 더러움이.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계속해서 씻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씻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에는 구원 받은 후라도 계속해서 수고가 필요합니다. 애써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씻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교제로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15번째로 또 D로 시작하는 단어는 discontent라는 단어입니다. content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하다, 만족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discontent 하면은 불만입니다. 불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딱 귀에서 이렇게 소근거리는 것은 다른 데를 가면 훨씬 더 좋을걸? 이거 다른 거 가지면 훨씬 더 좋을걸? 이 꼬드김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면 심지어는 교회를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거짓의 꾀임이 있습니다. 불만족을 통해 사탄은 특히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부수려고 합니다. 정말로 실망, 의심, 불만족 이거는 제가 보기에 사탄이 우리에게 이용하는 저희가 잘도 넘어가는 진짜 3대장인 것 같습니다. 3대장. 실망, 의심, 그리고 불만족.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국내 생산량, 미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국내 전체 생산량의 약 5% 정도가 광고에 사용된답니다. 한국 돈으로 대략 1,400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트릴리언 달러. 그 광고에 사용된 돈이 엄청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이 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광고 아닙니까? 반면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런 걸 들으면 참 죄송합니다 주님께. 지금 있는 곳이 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지금 하는 것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스물스물 만약에 불만족이 올라온다면, 혹시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 팔자야 라는 말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영적인 밤을 한 병 크게 때리시고 정신 차려. 왜냐하면 지금 갖고 계신 것에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전화를 한번 받았을 때도 다른 어떤 분, 친구분이 잘 나가는 이런 분들의 전화 받으면 마음에 안 좋을 때도 막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진정 만족하는 저희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16번째 또 D로 시작하는 단어는 delay입니다. delay. delay는 아시다시피 미루는 겁니다. 미루는 것. 특히 구원을 미루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을 미루는 것, 예배를 미루는 것. 진짜 여러 가지 참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노래도 한번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Obedience is the very best way to show that you believe. 그 순종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Action is the key. 행동하는 게 키다. Do it immediately. 당장 해라. Doing it happily. 행복하게 당장 해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 원칙입니다. 미루면 더 미루게 되고 미루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미루는 것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을 때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움직여 주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니라.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속히 말씀을 듣고 움직일 것. 미루게 되면 사탄이 들어옵니다. 미루면 사탄이 들어와요. 17번째 거의 다 갑니다. D로 또한 시작하는 사탄이 이용하는 단어, 이용하는 수단은 disobedience입니다. 불순종.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번제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순종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보면 불순종은 무엇에 대한 불순종인가 하면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순종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다면 말씀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한 이해가 외국 사람과 조금 다른 것 같고 권위에 대한 이해가 뭐를 통해서 우린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냐면 유교적인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권위를 이해하는 데 좀 방해가 됩니다. 의의도 마찬가지죠. 의의에 대한 단어도 효의, 이거 의의가 잘못 들어오기 때문에 유교 생각으로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 거를 좀 발견합니다. 우리는 때로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힘이나 나이나 뭐 권력에 어떻게 순복하는, 굴복하는 이미지를 가끔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권위주의와 권위가 다른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르다. 다른 것 알죠. 권위주의와 권위, 그럼 뭐가 권위주의적인 것이고 실제로 권위는 무엇이지? 내가 생각할 때 아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서 잘 적용과 이해는 아주 깊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피부에 완전히 싹 들어와 있지 않는 단어가 중에 하나가 권위라는 단어 같다고 저는 항상 많이 느낍니다. 어쩌면 근대주의의 한국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좀 늦게 들어오면서 권위가 있는 집단을 나중에는 좀 있는 힘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부르주아 혹은 힘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반대 생각을 가지며 좀 힘 있는 자를 권위와 연결시켜서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민주주의 혹은 인권적인 행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러한 권위를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권위는 사실 그가 갖고 있는 위치에서 나옵니다. 위치에 대한 권위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요. 위치에서 벗어났을 때는 또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섞여 있죠. 다. 그쵸?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위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권위에 대한 순종인데 그리고 위치에 대한 인정 그것이 순종과 아주 권위의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위치를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위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창녀와 세리와 같이 지내시고 음식을 같이 하는 등 또 인간적인 면으로는 완전히 인간과 가까우신 권위가 없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권위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겠죠. 한국 사람이 손흥민 모르시는 분 없지 않나요? 대단한 인물이죠. 동양인인데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팀에서 잘나가는 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카리스마도 대단하고 막 그냥 그 중원을 그 젊은 친구들은 손흥민 때문에 옵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이 좋아서. 그래서 젊은 잘 나가는 막 20대 초반에 막 사람들이 토트넘으로 막 갑니다. 그게 손흥민을 좋아서 간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축구장 안에서 보면 그의 위치는 엄청납니다. 진짜로. 막 우리가 보기엔 막 연봉이 몇 백억인 사람들은 막 꾸짖고 막 그러는데 또 나와서는 장난치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은 축구장 안의 그의 플레이어, 그의 플레이들,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을 하죠.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가 이제 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쫙 팬들이 있고 가서 사인들을 일일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이렇게 뒤에서 찍는데 그 팬이 한 명이 뒤에서 사인을 받으면서 I'm so nervous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긴장돼요. 당신 봤으니 참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긴장돼요 막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앞에서 자기 앞에서 사인을 해주니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막 그게 막 녹화가 돼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얘기합니다. Don't be. 그러니까 don't be nervous. 그러니까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we all humans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안에서는 엄청난 권위가 있지만 그 축구장 밖에서는 아주 똑같은 인간으로서 권위 없는 모습이 이렇게 딱 다가서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저걸 젊은 나이에 저렇게 다 알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인간적인 만남에서는 권위적이지 않으시고 또한 너무도 따뜻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옳은 길로 이끄실 때 그분은 권위가 있으셨고 그러기에 파도도 잠잠해지는 권위가 있으셨고 제자들은 심지어 그렇게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그분의 권위에 높임을 올리고 찬양을 드리며 권위에 순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은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나가서 자기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아까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이고 그것은 위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놓은 위치의 권리들이 있어요. 권위들이 있어요. 위치에 대한. 교회에서의 형제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뭐 등등 이러한 위치에 대한 권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에 대한 권위인 것이지 인간이 얘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나 집사가 남자여야 된다는 이유가 여자보다 남자가 낫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치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가치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위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만약 성경적 권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위에 대해서 스물스물 불순종이 올라오면 또한 영적인 뺨을 때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노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리고 의에 순종하는 것, 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번째로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hat입니다. 빛. 이걸 좀 의외다 싶으시죠? 빛. 이거 참 의외다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경 강연회 미국 저희 독립침례교회 성경 강연회를 들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클래스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스케줄이 쭉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가 있어서 저는 이제 거기서 한번 들어가서 들었었습니다. 목사님 성함도 잊어버렸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에 대한 강의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는 빚을 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빚을 줄여야 한다. 그 강연자 목사님은 자신은 크레딧 카드가 없다고 얘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데빗 카드만 쓴다. 자기는 조금도 빚을 내기 싫어서 데빗 카드를 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빚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빚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빚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집을 사건 차를 사건 빚을 갖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빚이 있고 우리가 이자와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쩌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사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의 일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돈에 대한 압박은 어쩌면 인생의 압박 중 가장 큰 압박일 수 있습니다. 돈의 압박이 큰 사람치고 믿음 생활 온전히 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돈 벌어서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죠.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만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리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빌리고 갚으면서 삶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불리는 기회가 올 때 그러나 이러한 위험적인 요소를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를 넘어서는 아까 만족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욕심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안고 있는 빚은 잠정적으로 내 영적인 생활을 피폐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잠언 22장 7절에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빚은 사탄이 잘 이용하는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면 주님께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18개의 사탄이 이용하는 방법, 이용하는 수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어들입니다. 실망, 낙담, 절망, 의심, 불신, 산만함, 이중적인 마음, 두 개의 마음, 거짓, 속임수, 영적인 무딤, 영적인 죽음, 명예훼손 혹은 가십, 불화, 불결함, 불만, 미룸, 불순종, 빚, 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올라올 때 우리는 영적인 뺨을 다시 한번 스스로 세게 때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탄이 주는 마음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를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탄은 사용하고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모두 사탄의 관계를 모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사탄에 놀아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